제6편 에덴 동산과 선악과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는 사실상 계시록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책입니다. 그 위치 자체가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이 시작될 수 없고, 계시록이 없으면 성경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재 17페이지, 에덴 동산까지 이제 왔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의 본질, 흙 더하기 생기. 그래서, 산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좀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에 계신 교인들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이제 몸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몸은 죽지만 혼은 살아 있어서 그 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사실상 이러한 개념이 원래 이 히브리 구약 성경 자체에는 저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저것이 생겼는가 하면은, 세미나 시간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헬라. 그리스의 옛날 이름이죠. 알렉산더가 세운 이 헬라가 대단한 그 문명 국가였습니다. 문화, 문명 국가였었는데, 이 헬라 이전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의 큰 나라로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 이전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다음에 헬라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로마지요. 로마예요. 근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는 무력으로, 우격다짐으로,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핍박했어요. 근데 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헬라는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해 주는 척 하면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을 병들게 만드는 주인공이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이세 명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헬라 출신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에요. 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사상을, 물론 그런 개념이 이 이집트라든가 이 고대로부터 계속 사람들 속에 흘러내려온 것은 이제 사단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질서정연하게 가르친 최초의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것을 하나의 철학적 가정과 추측으로 가르치다가,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은 플라톤이 그 영혼 불멸설, 그 사람의 몸이 이제 이분화된 몸과 이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그 이분법, 그 이원론 사상을 이제 플라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교리화 시킨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이건 원래 이것은 성경에 없어요, 이런 사상은.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성경 속으로 스며들어갔는가 하면은 헬라 시대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제국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헬라 제국에서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준다는 차원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헬라 말로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해준 그 최초의 성경이 소위 말하는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한 70몇 명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는 헬라가 자기네들 위해 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받았는데 그 속에 이 영원불멸 사상을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이런저런 단어를 조금씩 변형해가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건 조금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이제 집어넣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흔히 사용하는 동의어를 평행으로 올려놓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적 평행법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단어를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용, 다른 말로 사용하면서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말이나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는 그 동의적 평행법 용법으로 쓴 글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이제 차이를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이것이 이제 첼렘이라고 되어 있고, 첼렘.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무트라고 되어 있어요. 드무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이것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라고 하는, 에이콘. 이건 뭐 우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양, 형상을 말해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것도 에이콘이고, 또 어떤 그 무형적인 면에서도 또 어떤 다른 것을 똑같이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을 에이콘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이게 에이콘이에요. 어쨌든 에이콘으로 바꿔놓고, 요 드무트라고 하는 말을 호모이오시스라고 바꿨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서 호모이오시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원래 히브리어 사고로는 이두 말이 동의어로 쓰인 것인데,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두 단어를 이렇게 뜻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신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의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요 신적인 측면은 날아가 버렸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무서운 실수예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훼손됐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드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이 단어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창조 때 모양이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를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도 안 써버리고 없애버렸어요. 인간에게서 그것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인간을 이제 이원화시킨 거예요. 이원화.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자기네들의 철학 사상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이 흙 더하기 생기해서 생명이 됐는데 이 생기 속에 죽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인간이 죽으면 그 혼령이 그 죽지 않은 그 무엇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동안에 헬라 사상을 성경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때에 그 단어를 제대로 번역을 못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마치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번역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뭐 조금 이게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뭐 이해가 잘안 돼도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창세기 2장. 어쨌든 이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분리돼서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 사상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의 그 올가미예요. 사람이 죽어도 혼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상 그 자체를 이제 사단이 딱 끼어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을 할수 있는 하나의 그 매체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데, 그 이제 영매가, 얼마 전에 교회 지나면 그게 나왔어요. 한 영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죽은 자를 불러내서 이제 이야기를 시켜줘요. 영매가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미국에는 이게 굉장히 흔한가 봐요. 그 시켜주는데 이 영매는 그 죽은 자라고 나타난 그 사람이 지금 찾아온 그 사람과 뭐 인간적 어떤 뭐 부자 관계나 무슨 부부 관계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영매는 알아요. 이것이 실제로 저 사람의 죽은 부인이나 죽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영매는 안대요. 영매가 사단하고 교통하기 때문에 그 지금 나타난 게 실제 그 사람의 죽은 부인이나 죽은 아들이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변장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영면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주고 늘 양심에 이제 가책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영면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가르쳐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실제 당신의 아들이나 죽은 부인이 아니고 실체를 가르쳐 줘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대요. 사단이라도 괜찮고 한 번이라도 괜찮고 일단 죽은 남편이나 아이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고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가르쳐 주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이런 일에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익숙해지고 원하고 있는 한 사단이 그들을 이렇게 딱 올감해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오셔서 부활하거나 살아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찾을 때까지 절대 그런 사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사단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선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지난번에 이제 사람을 이제 지으신 것까지 사람에 대해서 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홍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일단 거기까지 14절까지 일단 에덴 동산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천지가 다 아름답고 정말 이 신선하고 향 정말 그 얼마나 그 여러분 그 경치 좋은데 가서 보시면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가장 아름다운 경치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로 세상이 꽉 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꾸며놓으신 정원이 하나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이 이제 주로 거주하는 하나의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울타리를 만들진 않았지만 아마 특별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상적인 일반적인 다른 천연계보다 더 아름다운 차원의 한 동산을 동방 사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동쪽이라고 지정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동 하면 이제 그쪽 그 현재 그 팔레스틴 지역 그쪽을 이제 동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 스스로는 뭐예요 또? 동방이에요. 세상에 해 안 뜨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해가 뜨지.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중동 하면 이제 그쪽을 이제 주로 가리키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기쁨, 희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덴은 기쁨, 희락. 예, 동산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정원, 뜰, 뭐 그런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 혹은 희락의 뜰,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런 콘크리트 건물은 없었겠죠, 물론. 그냥 천연계 그 자체에 정말 아주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장소, 에덴 동산.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창세기 4장, 나중에 배울 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말은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뭐 쫓아내지는 않고 여기 이 안에 있으면 이 생명과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너희가 그 죄된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나가 있으라고 한것 같아요. 나가 있으라고 뭐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 걸 쫓아냈겠습니까? 그냥 나가 있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산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성경 주석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사를 그 동산 문 앞에 가서 드렸다고 그래요. 들어가진 못하고 동산 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고, 그 동산이 이제 타락 이후에도 계속되다가 언제 사라졌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까지 이 땅에 존재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구석 저구석에 이제 죄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홍수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을 텐데 아마 재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동산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재창조될 때 여기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주소와 죄인의 주소가 나오는데 예, 그리스도인의 주소는 은혜도 감사하군 믿으면 기쁘리 7번지. 죄인의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번지. 44번지보다 666번지가 좋을 것 같아요. 네? 666번지. 기쁘리 777번지. 이건 꼭 에덴 동산 아니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도 살기도 괴롭군이에요. 살기도 괴롭군. 그러나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 대단한 그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에덴 동산을 볼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바르게 연관을 맺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항상 기분 좋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살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는 형무소 안에서라도, 감옥 안에서라도 기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면 안 돼요.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상관없이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늘이 마음속에 안정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갈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요란스러운 그 기쁨보다 잔잔한, 요동치 않는 기쁨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표현 방법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굉장히 좋은 표현을 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너무 좋고 뭐 그냥. 저는 그런 사람 보면은 언제 저 불이 꺼질까 하고 걱정이 돼요. 그렇게 사람이 항상 그렇게 영어로 하면 up 이렇게 고조된 상태에서 항상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왜 같은 물인데 냇물 같은 평화라고 안 그러고 강 같은 평화라고 합니까? 냇물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그 계곡에 이렇게 냇물이 흐르면 졸졸졸졸졸졸졸하고 소리가 나요. 그 산에서 흐르는 냇물이 졸졸졸졸졸하고 소리 나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밑에 있는 돌들, 자갈들하고 이거 부딪히는 소리예요. 물하고 돌하고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 졸졸졸졸 하는 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그 부딪히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뭐 있는 대로 그냥 반응을 보이고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살면은 기쁘지가 않아요. 그 냇물 같은 신앙은 이거 참 피곤한 신앙이에요. 강은 이렇게 큰 물이 흐르니까 밑에 뭐 이만한 바위돌이 있어도 그냥 쓱 넘어가서 별로 소리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강물이.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런 그 안정된 심령으로 늘 마음에 그 솟아나는 그런 기쁨, 감사, 그것이 지배할 때에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깊은 평안을 위해서 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들은 특별히 가정의 분위기를 그 주부들이 좌우해요. 아이들이나 남편은 그 아내의 그 기분과 감정과 얼굴 표정에 따라서 그냥 희비가 엇갈려요.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여자가 남편 눈치 보고 사는 집안도 있지만 그런 집안은 뭐가 잘못된 집안이고. 정상적인 가정은 그 어머니의 분위기와 어머니의 그 모양과 냄새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이 밝고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살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에 가서 그냥 찬미를 막 부르면서 일하면요, 집안의 식구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와요. 일어나자마자 뭐 조금 있다 그냥 뭐 여보 일어나, 이게 지금 치울 게 많은데 뭐 이렇게 잠만 늦게 애방 막 두들겨 가면서 그냥 야야 해가면서 그거 그럼 아침부터 아주 집안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안에서 그렇게 평화스럽고 기쁘고 안정된 모습으로 꾸준히 가족들을 대하면 가족들이 영육간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두 성경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이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 아닙니까? 최고의. 대부분의 이 오늘날 현대 질병은 이제 스트레스, 불안, 걱정, 환경보다 그런 데서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기쁨의 원리가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기분 좋게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정말 못마땅한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객관적으로 못마땅한 사람들도 많고, 그 객관적으로 못마땅하다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괜찮고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 주관적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상한 사람, 객관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다 모아놓으면 주변에 다 이상한 사람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하고 나하고 안 맞고 상식에 맞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나만 나빠져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정식으로 이 언어에 대해서 설교할 이제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제가 언어에 대한 것은 많이 했지만 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자기가 하는 이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냉철하고 아무리 판단력이 바른 사람이라도 그 판단력과 그 냉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은 그 내용이 혹시 정확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영향을 받으므로 그 사람의 성격은 안 좋습니다. 그 영향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기분 좋지 않은 표현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언짢은 생각이 들면 생각에만 담아놓으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것도 오래 담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사람이니까 들어오지요. 오래 담지 말고 한번 생각 스쳐 지나가는 거 그냥 지나가게 둬야지, 그거를 딱 또 붙들고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고 그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할 일이, 지금 다른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결국 자기 손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을 가지고 이제 기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훈련해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정로의 계단, 여러분 교재 없습니다만 정로의 계단 영환대역 287페이지에 보면 이기적인 사랑은 쉽게 사라져버린다. 이기적인 사람은, 아프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은 쉽게 사라져버린다. 이기적인 사람은 고독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진정하고 영속적인 기쁨이 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변동이 심하지 않은 기쁨이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과 나눔으로써 기쁨을 갖게 된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만나고 접촉하게 될 때에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 노래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무 오래 시간을 보냈네요. 에덴 동산 주변의 모양을 좀 가보십시다. 강이 네 개가 있었습니다. 네 개. 비손강, 기혼강, 히떼겔강, 유브라데강. 여기 히떼겔은 오늘날 이름으로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비손과 기혼강의 이름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어요. 각각 의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네 강의, 에덴 주변의 네 강의 이름을 종합하면 풍성하고 신속하며 만족스럽게 나누어주는, 물을 흘려내보내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합니다.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쪽에서 이제 그 중동 지역 어느 한 곳에서 에덴 동산이 시작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속성을 아시고 지나치게 그 야단 법석을 떨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감춰 놓으셨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돌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살아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돌 덩어리 자체에 아주 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감춰져 있어요. 노아 방주를 지었던 그 나무, 노아 방주의 흔적이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을 수 있는데, 뭐 종종 뭐 노아 방주에 뭐 나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발견이 안 됐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에덴 동산의 정확한 지점도 만약에 사람들이 알면 거기다 뭐 교회 세우고 비석 세우고 난리 날 겁니다. 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대략 중동 지역 어디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안에 어디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 틀림없이 이 안에 어딘가 있었어요. 지금 흔적이 없지만. 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 믿어도 있었어요. 틀림없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이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에 중요한 것은 두 과일 나무예요. 하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여기 생명과와 선악과의 의미에 대하여 그 네모 안에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생명과는 하나님의 그두 가지 측면 중에 사랑과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가족적 관계를 표현하는 과일 나무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선악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 공의, 공의로우신 분, 기준에 의해서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왕으로서의 하나님, 또 호적에 의한, 관계에 의한 그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나무다. 그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다른 한면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선악과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하고 오늘 이제 주로 다룰 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선 두 나무 중에 생명과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과는 생명을 존속시키고 계속해서 생명을 부여하게 하는 과일이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그 창조된 상태 자체가 조건 없이 무조건 영원히 살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우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이고, 그 순종 속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좀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낼 때에 관련된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22절 보십시다. 22절. 23절이 아니고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건 타락 전입니까? 타락 후입니까? 예? 타락 후예요. 타락 후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러니까 타락을 했더라도 그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계속 그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 생명과일에.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생명과일을 이제 따 먹어야 하는데, 그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느냐? 계속 그걸 씹고 있어야 되느냐? 얼마 만에 한 번씩 생명과일을 따 먹도록 되어 있었느냐? 그것이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영생하려면 무엇을 따 먹어야 합니까? 생명과일을 먹어야 하는데, 계시록 22장 2절을 보고 뭐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 희미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어야 하느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선악과는 안 나와요. 열두 가지 과실을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과일나무가 생명나무 과일이 있는데 생명나무에서 과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가지 과일이 맺힌다고요?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매달 다른 과일이 맺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먹으면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절을 기초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리도 아니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하고 나면 꼭 나가서 강사가 말한 거 앞뒤는 얘기를 안 하고 그것만 딱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연구 갔더니 생명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어야 하고 한다더라. 제가 단정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 성경절을 보니 그럴지도 모른다 하고 이제 수축해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뒤에 또 많이 나옵니다만, 선악과 자체에 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제 선악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안 먹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연결돼서 사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한번 자기가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이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그 원리는 지난번 전도회 기간 중에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또 설명하기 좀 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15절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도록 지키고 다스리고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장 28절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거기 27절로 되어 있죠? 그걸 28절로 고치세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하는 관리권, 관리.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식물, 동물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은 영어로 이제 dr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노동이 포함된 것입니다. 노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권한을 주셨는데 통치권, 관리권, 노동권을 주셨어요. 근데 무엇은 안 주셨습니까? 소유권은 안 주셨어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또 경작하고 이렇게 할 권리만 주셨지 소유권은 주시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심볼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얼마를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긴 세월은 아닙니다. 긴 세월은 아닌데,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거기서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에 참 기쁘고 즐겁고 유쾌했겠죠. 예. 하루 종일 재미있고, 기쁘고 유쾌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게 유쾌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기분 좋게 유쾌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원래 하나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쾌락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마다 그것을 찾는 통로가 달라요. 먹고, 마시고, 놀고, 예?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남자의 경우, 요즘 뭐 여자들도 그렇습니다만, 그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술을 마시면서 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근데 그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요. 이제 시작할 때는 멋있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한잔 하자고 말이야, 또 뭐. 시작할 때는 멋있게 하는데, 그 끝나는 시간을 보면은 참 짐승들 같아요. 그냥 그동안 뭐 속에 맺힌 이야기를 그냥 한바탕 해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부어 마셔가지고 사람이 꼭 짐승같이, 저는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갈짓자로 비틀비틀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저러고 살까? 네? 그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기분 나쁜 것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같이 어울려서 실컷 뭐, 재밌게 놀아봐야, 그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저는 뭐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걸 왜 하는지, 할때 기분이 어떤지, 하고 나서 어떤지 잘 몰라요. 네.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시면 좀 혹시 경험담 좀 해보실 분 있습니까? 추측해보건데, 그냥 그 순간 잠깐 뭐 기분 풀이지, 그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못 찾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걸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재미있던 것이 재미없어져요. 아이들이 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거 처음에는 뭐 신나게 놀다가 며칠 지나면 그 시시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더 자극적이고 좀더 쾌락적인 것을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꼭 짐승같이 살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아주 깊은 또 아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차츰차츰 생활이 바뀌고 변화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네. 뭐 이 이야기를 뭐 많이 아시고 또 유명한 이야기지만 한번 더 해보십시다. 호주, 옛날에 호주의 한 여자 의사가 아마 그 정글 깊은 곳에, 원주민들 사는 곳에 봉사하러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해줬어요. 원주민들 치료도 해주고. 근데 이제 원주민들하고 아주 친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의사가 원주민들에게 그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생일 축하 이야기를 해줬어요. 생일을 당하면 뭐 케이크도 갖다 놓고 이렇게 불도 켜고 축하해주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가만히 듣더니 그 생일 당하는 게 왜 축하할 일인가요? 그러더래요. 그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생일 당하려고, 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일이 오는 건데 그게 무슨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게 들어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여자 의사가. 아, 그래서 약간 뭐 멋쩍어졌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언제 무엇을 축하합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 그 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고상해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 사람들 속에 깊은 철학이 있어요. 정말 축하받을 일은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었을 때 그게 축하받을 일이고, 그 변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게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다 보면 그런 상태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체질에 안 맞아가지고 잘 따라하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고 지속적인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에 대하여 좀 생각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장 16절로 17절에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선악과에 대하여 여섯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자유적인 순종의 시금석. 뭐 조금 말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우선 왜 선악과가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선악과가 있어야만 했는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니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에 우주 안에 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좀 지구 안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주 안이라고 그랬어요. 네, 꼭 그렇게 힌트를 줘야 답이 나옵니까? 우주 안에 지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지구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주 안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나오는 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안목에서 우주 전체에 아직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주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 지구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한 자유의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만약에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악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게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의지를 갖지 못한 하나님의 장난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심으로 악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사단과 그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멸망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우주 안에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까 보니까 무슨 나무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밖에 없고 선악과 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인간의 자발적인 자기 의지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교제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선악과는 필요한 것입니다. 1번 설명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질적인 신분을 밝혀주는 가시적인 표시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설명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영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따먹어야 합니까? 생명과일을 따먹어야 합니다. 생명과일을 따먹으러 가면 에덴 동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중앙으로 갑니다. 그럼 에덴 동산 중앙에 가면은 생명나무도 있고 무슨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나무 과일만 먹은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나무 과일도 매일 먹었겠죠. 매일 식사처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명나무 과일은 이제 계획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러 동산 중앙에 가면 그 옆에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의 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일을 먹으러 가서 선악과 나무를 보는 순간에 다른 것은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자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오늘날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선악과가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선악과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선악과가 있어요. 무엇인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항상 깨우쳐주고 자각시켜주는 하나의 장치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희 마음대로 힘써 일하고 너희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라. 그러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이렇게 해서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7일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따먹었지만,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못한 것은 따먹고, 마음대로 따먹는 과일조차도 누구의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 시간을 만날 때마다 과거의 한 주, 6일 동안 살아온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존중하여 잘 지킴으로 앞으로 올또한 6일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나에게 부여하셨으니 내가 사용은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앞으로 올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잘라서 쓰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즐겁게 지킬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 사람은 그 속에서 아주 즐거움을 맛보게 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5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히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안식일을 존귀하게 기분 좋게 사사롭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표시는 십일조입니다.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인간의 소유가 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목재를 가지고 이렇게 착착 잘라서 의자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이 목수 인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수가 이렇게 일을 천천히 하면은 돈이 막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하는데 가끔 가가지고 일을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를 봐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당을 받고 이 목재 판 사람도 돈을 벌었고 목재 가지고 일을 한 사람도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목재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예요. 누구 허락 맞고 비워다가 팔아서 돈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물질의 근본을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 땅 밑에서 석유 나온다고 자기네 나라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게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가진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표시가 십일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표시 십일조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건들고 깨서 쓰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예요. 어쨌든 이 안식일과 십일조를 아주 기분 좋게 정직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생활 자체에 축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악과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사랑의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인간에게 행복과 건강을 가져오는 원리입니다. 여기 세 가지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다 뭐 잘 아는 이야기죠.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에 자유합니다. 맞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에 자유한 것입니다. 연 날리기 할 때 연 있죠? 연은 실에 묶여져 있을 때에 자유한 것입니다. 기차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철로를 이탈할 때 그것으로 그 운명은 끝납니다. 물고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어서 물을 벗어날 때 물고기의 운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연이 실 길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실을 끊을 때 연의 운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인간이 더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때 인간의 자유와 존재는 거기서 끝납니다. 선악과 다른 거 먹을 게 많았어요. 선악과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 한 가지마저 더 먹고 싶어서 먹었을 때 인간의 존재와 자유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자유가 없어져요. 이 그 원리입니다. 선악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과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속에 머물러 살 때에 건강한 생명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님 잘되기 위해서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인간 구조와 인간 기계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때에 고장이 안 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작자이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변화와 안정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입니다. 변화가 올 것입니다. 네 번째, 법이란 이제 근원적인 것이다. 천연계에도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우주 속에는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과 질서가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유의 인력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또 탄소동화작용, 식물이 탄소동화작용, 광합성작용을 합니다. 이거 법칙이에요.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법칙입니다. 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법칙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유지되는 데에도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부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법칙은 간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제 인간 세계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러한 기본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기본법과 함께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시행법이 두 개가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헌법과 같은 법칙 외에 이것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시행법이에요. 그래서 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둘이 만나서 기댈 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할 때에 하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사이가 있어야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사이 관자 아닙니까? 사이가 있어야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 가정을 이루어서 둘이 기댈 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일 제도. 이두 가지가 기본법을 시행하는 세칙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제 이게 깨지는 것입니다. 이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파멸되는 거예요. 안식일 깨지니까 하나님과 관계 깨지고, 가정 깨지니까 인간 관계 깨지고, 이두 관계 깨지면 인간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온 두 목표가 안식일 깨는 거하고 가정 깨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일요일로 대체됐고, 가정은 다 파괴되어 나가고 있어요. 이 법이 가정, 하나님과 관계된 안식일법과 인간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가정법은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두 가지 법이 조금 세분화됐어요. 사회가 복잡해지면 법이 복잡해집니다. 프리즘이 있죠? 프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아이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 여기서 빛이 들어오면, 한 줄기에 빛이 들어오면 여기 색깔이 어떻게 나와요? 일곱 가지 색깔이 나오죠?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면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로 바뀌어요. 퍼져요. 이 안식일과 가정제도가 죄라고 하는 환경을 만났어요, 죄. 그러니까 안식일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갈라졌어요. 안식일이 죄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면서 네 가지로 분산이 됐는데 이것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우상이 없었고 다른 신이 없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니까 다른 신이 들어오고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해서 세분화됐어요, 죄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제도가 죄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니까 죄 짓기 전에는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부모 멸시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그런 게 들어와서 이 계명이 또 세분화돼서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가 인간 관계에 대한 법들이에요.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 근본 법이 타락 전에는 안식일과 가정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시행세칙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는 십계명으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법이에요, 법.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이에요. 이게 타락한 죄악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화가 온 것이지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법의 근본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의 경향 없는 선택.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악한 경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선택할 때에 악한 성향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시면 죄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결과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다시 믿음으로 연결되면 죄가 해결되는 것이고,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가 이것이 차츰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고도 옛날처럼 똑같이 죄짓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연결된 게 아닙니다. 여섯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왜 없다고 그랬어요? 우주 안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또 있을 필요가 없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죄를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있어봐야 그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죄를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할 때,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극복하는 원리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연습이에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인간 자신의 의지와 결단 가지고는 되질 않고 100%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내 모든 의지와 삶의 방향을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점점 더 가까이 일치되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올 것이고 기쁨이 올 것이고 안정이 올 것이고 건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항상 스스로의 의지 가지고 선량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깊은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상실되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변화되는 생애를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